다시 잠깐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오후 예배 시간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생활 교훈의 내용들을 살펴보는 시간, 아버지 이 시간도 부족한 종, 미천한 종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쳐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해석하며 몇 마디 증거하게 하시고 또 주를 사랑하고 사모하여 주님 이 오후에도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모두들의 심령에 은혜 주시고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저희 가운데 계셔서 주님 선생님으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즐거이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제1계명부터 4계명의 요약, 지난 시간에 도덕법의 유익, 도덕법의 유익에 대해서 생각했던 거예요. 도덕법의 요구, 순종에 대한 말씀을 좀 하면 좋은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것은 생략을 하는데 우리의 책자에 참고하시고 오늘은 제1계명부터 4계명의 요약 좀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사람의 행위 원리들, 사람의 행위 원리들, 하나님께서 주신 생활 교훈이 10계명에 가장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주신 모든 생활 교훈들은 10계명의 순서대로 가장 잘 정리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는 10계명의 해설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10계명에 게시된 하나님의 뜻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첫째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로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 두 계명, 두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10계명의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대한 사람의 의무를 보이며 그 내용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들 가운데 가장 첫째 되는 것은 하면서 첫 계명은 처음 첫째 되는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은 바로 이 계명이다. 사람이 마음과 목숨과 성품을 다해 또 혹은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어느 계명이 큽니까 하는 질문에 대답하면서 첫 번째 계명은, 가장 중요한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신명기 6장 5절 방금 읽은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다시 보면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모든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또 성품을 다하고, 성품은 이게 영혼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영혼을 다하고, 영혼이란 말은 히브리 말에서 또 그것이 생명,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 그래서 목숨을 다하고 그렇게도 번역할 수 있고, 성품, 영혼은 그냥 아마 soul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 랩이라고 하는 마음은 그야말로 마음, heart입니다. 마음, 우리가 심장. 마음을 우리가 심장도 heart라고 그러지, 마음이 심장이 되는지. 마음을 다하고 또 성품, 내피시, 영혼을 다하고 그리고 힘을 다하고, 힘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자, 그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은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다해서 즉 전인격적으로 그런 표현을 하죠. 지정의 것이 인격의 요소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지식, 머리의 생각과 감정과 또 의지를 다 하여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뜻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고 1계명부터 4계명의 요약이라고도 볼 수 있는 계명인데 실상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마음은 몇 퍼센트나 드렸습니까? 또 목숨은 드릴 각오가 혹 있습니까? 거리가 뭡니까? 아니면 힘은 얼마나 기울였습니까? 조금만 하면은 힘이 지쳐서 아 이제 못하겠다 힘들어 힘들어 그렇게 하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쏟아서 내 심장을 쏟듯이 또 내 영혼을 다 쏟듯이 영혼을 쏟아서 그리고 내 힘을 다 들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저 자신이고 우리들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러면 우리는 가장 큰 계명을 어긴 죄인이구나. 큰 죄인이 맞습니다. 가장 큰 계명을 어겼으면 큰 죄인이죠. 작은 계명 어겼으면 작은 죄인일 거고. 그러니까 가장 큰 계명, 첫 번째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실격자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렇게 깨달아져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 별로 사랑하지 않고 별로 좋아하지 않고 조금밖에 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꽤 좋아하시죠. 오후 예배까지 나온 사람은 착한 사람이죠. 그렇다고 오전 예배 드리고 간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 그런 말이 되나요? 그런 말이 돼버리면 또 그것도 조금 그렇긴 한데 그래도 오전이라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분들이 또 귀하죠. 귀하죠. 그런데 오후도 나오면 더 귀하죠. 더 귀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 정성껏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힘 우리에 있는 이 힘 우리의 힘을 어디다 쓰고 있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살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자, 이 계명의 요약은 하나님 사랑인데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목표와도 관련이 됩니다. 삶의 목표 혹은 목적,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냐? 목표, 영어로는 end라고, end, 목적지죠. end는 end 혹은 aim이라고도 할 목적, 목표가 무엇이냐? 또 무엇이어야 하는가? 사람은 무슨 목표를 정하고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삶의 목표는 우리 자신이 적당히 정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정해주셨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것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까? 내 삶의 목적을 정하고 목표를 정해야 되는데 아무렇게나 난 이게 좋아, 이게 내 좋아. 나는 이런 걸 좋아해. 좋아하니까 내 삶의 목표도 커서 뭐 될 거냐? 나는 이렇게 살 거야 하고 목표를 나름대로 정하지만은 그것이 바른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정해주신 목표가 있다. 그것이 가장 지고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표고 그 다음에 내가 정하는 것은 그 목표를 위한 두 번째 세 번째의 목표여야 할 것이다. 내 목표가 내 삶의 목표가 그것을 통해서 첫 번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에 어긋날 것이다. 그 첫 번째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라는 우리가 잘 아는 목표죠. 사람의 첫 번째, 교회 와서 한 번씩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요리문답의 제일 첫 번째 문답에 나오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적, 첫 번째 목표가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답하는 내용을 알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43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죠. 창조에도 목적이 있겠죠. 뭐든지 목적 없이 만드는 건 없잖아요. 사람이 그냥 한번 만들어 보나요? 사람같이 이렇게 참 오묘막측한 피조물을 하나님이 그냥 한번 어쩌다 만들어놓은 거 사람이 됐네. 아이고 이게 참 기특한 사람이 됐네. 그렇게 하세요? 아니 그러겠죠. 목적이 있게 목표가 있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람을 만들리라. 사람을 하나님께서 목적 있게 만드셨겠잖아요. 그 목적을 여기에 지금 표현해 줍니다. 우리가 사람이니까 짐승이 아니니까. 짐승은 뭐가 왜 만들어졌는지 어떤 때는 사람이 맛있는 걸 잡아먹으라고 만드신 것도 있겠지요. 그렇죠? 그건 다르죠. 사람은 그러나 어떤 목적이 있게 만드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되었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아, 목적이 하나님이구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지으셨구나.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와, 하나님께 찬송가 한 장 부르는 건 진짜 중요하겠구나. 예? 한눈 팔지 말고 정신 다른 데 두지 말고 찬송가도 열심히 불러야겠구나. 목소리도 좀 잘 단련해서 예, 목소리가 예쁘게 예, 아름답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예,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송을 부르면 좋겠구나. 자, 이것은 십계명의 제1계명부터 4계명의 요약인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과 같이 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 내가 그 무엇을 좋아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좋아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너의 삶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다. 그래요? 하나님은 딱 빠져버리고 삶의 목적이 인간이다. 나다. 땅에 헛되고 헛되고 헛된 것이다. 돈 많이 벌거나 뭐든지 무슨 목적을 하든지 하나님 아닌 것들은 사실은 다 허무한데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결국은 다 모든 걸 해도 결국 죽고 썩고 말면 진짜 허무한데 그것이 목적이냐? 아니죠. 그것은 그 목적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이 가르쳐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교훈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첫째다. 첫째 계명이다.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인간이 알아야 할 가장 첫 번째 교우 생활 교훈이다. 그래서 우리의 웨스트민스터 대유리문답 제1문답에는 사람의 삶의 첫 번째 목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충만하게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 좋아하는 거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은 간 곳 없고 간데 온데 온데 간데 없고 하나님은 없고 내 삶에 하나님이라는 것은 있을 자리가 없고 있어도 저 끝자리쯤에 하나 달고 다니는 정도로 계시고 하나님은 없고 예, 그 다음에 땅에 내가 좋아하는 것 천지인 것으로 꽉 차 있는 삶, 그 삶이야말로 성경과 상관없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고 참 허무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인간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목표가 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나님 좋아하는 하나님이 참 좋다. 하나님을 좋아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명하신 그런 교훈하신 삶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라는 것은 삶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교훈하신 모든 말씀을 다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아까 하나님 없는 삶, 그건 무신론의 삶이고 세속주의적, 세속적인 삶이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만 있는 인본주의의 삶이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없는 무신론의 삶, 세속적인 삶, 인본주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은 또 다른 말로 말씀 중심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시니까 말씀으로 다 가르쳐 주시니까 내가 영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창조자 하나님이다.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내가 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이시다.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안 가르쳐 줬으면 우리가 몰랐겠죠. 그냥 세상이 어디서 나온 거야. 알게 뭐야? 철학자들이 다 알게, 알게 세상의 근원을 질문하면서 존재의 세계의 근원이 뭐냐는 것을 질문하면서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한 것처럼 모든 지성인들이, 지식인들이, 철학자들이, 사상가들이 그 질문을 존재론이라는 온톨로지, 형이상학이라는 존재의 근원을 논하면서 거기에 대한 정답이 없다고 그들이 손들고 정답이 없다. 그러니까 이 현대철학에 와서는 모든 이런 본질 문제, 존재가 뭐냐 하는 이런 문제는 생각하지 말고 내가 여기 현존한다는, 실존 있다는 데 의미를 두자. 이런 엉터리 같은 사상이 판을 친 실존주의라는 것이죠. 실존주의는 이 모든 우리 과거의 철학자들, 사상가들이 그래도 건전하게 질문한 질문에 대해서 모르겠다라는 답에 근거한 것이 실존주의. 그걸 누가 아냐, 누가 아냐. 그러나 실존주의자의 이런 사람들은, 하이데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변 철학 이 서론을 다 의미 없는 철학이라고 몰아버립니다. 그럼 누가 알지도 못하는 얘기들을 찌꺼리고 있다. 그냥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여기 존재한다는 데 의미를 두고 열심히 살면 돼. 그런, 그야말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진짜 허무한 삶, 무의미하고 정신없는 삶이죠.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산다니. 당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거야? 그거 몰라. 그런 건 누가 알아? 질문하지 마. 그냥 내가 여기 현존하고 있다는, 존재한다는 것을 열심히 산다. 거기에 의미를 찾자니 정신없는 친구들이로군. 정신없는. 그거를 철학이라고 하고 앉았으니. 자, 사람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좋아하는, 하나님이 내게 즐거움이 되는 이것이 참 지식의 출발, 시작과 같으다. 그것이 사람의 삶의 첫 번째 목표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하나님의 요구는 요점 정리라면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사랑하고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말씀 순종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그것이 사실 우리 인생의 행복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그거 없으면 사람이 행복한 것 같아도 실제로는 불행하다. 불행하지요, 사람이. 죽고 병들고 죽고 다 한 사람씩 죽어가는데 뭐 행복해요. 순서만 다르지. 먼저 순서 정해서 가듯이 오늘은 누가 돌아가셨습니다. 내일은 누가 별세했습니다. 오늘은 장례식, 식장 어디 몇 호실입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씩 죽어가는데 거기에 뭐가 행복이 있고 거기에 뭐가 있어요. 의미가 있습니까? 허무한 것밖에 뭐가 있나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요구한, 전도서 12장 13절로, 전도서는 무슨 책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헛되다. 헤벨이라는, 헤벨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몇 번, 한 서른 번이나 했던가? 헤벨이라는 말이 반복 나온, 헛되다, 헛되다는 말을 반복하는, 땅의 삶이 헛되다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놀라운 책이죠. 와, 성경에 그런 책도 있나? 그렇게 보이는, 그러나 그 책의 결론은 전도서 12장 13절에 세상의 모든 일들이 헛된 것을 깨달았으니 이제 이 교훈을 준다.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본분이라는 히브리 말은 올이라는 말이라죠. 히브리 말로는 콜 그러는데, 콜은 올이라는 대명사같이 보이죠. 앞에 있는 그 앞에 왜 무슨 모든 하면 그 다음에 명사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명사가 없이 그냥 모든, 그래서 모든 의무, 보통 영어 성경은 all duty, whole duty, 모든 의무, 그래서 본분, 아마 그렇게들 번역했을 거예요. 우리말에 모든, 모든 뭐냐, 우리의 삶에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백 가지가 될 텐데 거기에 하나님 경외하고 명령 지키는 게 모든 것이라고, 에이 말도 안 된다. 그렇게 말하겠지만 말도 안 되는 게 그게 말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진짜 깨달으면 인생의 길은 다른 거 백 가지 다 하더라도 그거 빠져버리면, 하나님 없으면 그야말로 허무하다. 너는 죽어서 지옥이나 가는 것밖에 그 다른 것이 없으니 진짜 불쌍하고 허무한 삶일 것이다. 삶이지.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대궐 같은 집을 짓고 살든지 아니면 초가 상관을 짓고 살든지 아니면 상다리가 부러지게 먹는 삶을 살든지 조촐한 한두 가지 반찬을 가지고 먹는 요즘 말로 라면을 한 그릇 끓여 먹고 사는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중심의 삶이 복된 삶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인생의 본분 모든 것이다. 미가 6장 8절은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삶을 첫째 공의를 행하고 둘째 자비를 사랑하고 셋째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의 삶을 말씀. 그것도 요즘 성경이 말하는 것이 다 그렇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롭게 살아 정직하게 살고 착하게 살아 남에게 자비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살아라. 시편 73편 25절은 땅 위에서 하나님밖에 사모할 자가 없다. 이 땅에 사모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내 새끼들, 사랑하는 손자, 손녀 이제는 나이가 드는 분들은 그러잖아요. 아이고 그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예쁜 요것들 손자들 그렇게들 말하면서 사랑할 때인데 사모하는 자가 아무것도 없대. 사모하는 자가 주밖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게 사실은 진리의 바른 깨달음입니다. 진리를 깨달으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못 깨닫게 되면 조금 손자 손녀들이 커보면 알아요. 커봐서 다 바쁘다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내가 요새 바빠서 돌아볼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냥 잘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 떠나가면 저것들 봐라 내가 다 키워줬는데 큰 다음에는 자기가 스스로 큰 것처럼 나 몰라라 그런다. 부모도 마찬가지죠. 어느 날 그들이 커서 내 품을 떠나갈 때는 그때 배신이라고 그러는데 그 배신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렇게 돼 먹은 것이 처음부터 그렇게 돼 있는 것이 세상의 삶인 줄 알고 그렇게 살지 못한 당신의 생각에 문제가 있다 것이 의뢰 그런 줄 알고 살았어야지 의뢰 때가 되면 가고 때가 되면 떠날 줄 알고 그렇게 살아야지 뭘 내 거라고 그렇게 챙기고 붙들고 있으니까 배신이니 그러지 배신이 아니에요 정상으로 가버린 것이다. 그렇다고 자녀들이 부모 공경하지 말지 마십시오. 의무니까 해야 되지만은 가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의뢰 가는가 보다. 그래 가라, 잘 가라. 그렇게 해야 된다. 땅 위에 하나님밖에 사모할 자가 없는 그런 고백을 성경은 하고 있고 그래서 하박국 선지에 보면 우리가 유명한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많이들 알고 있고 인용하는 말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부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 없네 진짜. 농사도 잘 안 됐는지 목적도 안 되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사람 미친 사람 같아 진짜.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으로 기뻐한다니. 그러나 미친 사람이 아니고 이게 정상이다. 하나님을 정말 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나는 행복자입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안 되면 강제로라도 나중에 늙고 병약해서 다 죽게 되면 땅의 끝을 하나하나 다 놓고 이제는 움켜질 힘도 없게 되면서 오 주여 주님만 이제 내가 바랄 것은 주님밖에 없나이다 꼴깍 그리고 죽으면 주님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강제로 아예 주님께서 너 땅의 것들 다 끊어 하나도 붙들 거 없는 줄 알아야지 왜 진작 못 알았어 이제 늦게라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나에게로 오면 내가 너에게 좋은 거 줄 텐데 그렇게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을 그렇게 좋아하라고 해도 땅에 좋아하지 않고 세상 것 좋다고 하던 사람들 나중에 죽을 임종에 가면 강제로 하나님께서 다 끊게 하시는 것 같지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 저분 돈도 이제는 없고 부자인데 이제는 자기 혼자 결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자기 혼자 돈 가지고 그 부잣집이 전에 그 얘기 들으니까 부자 사장님이 나중에는 거의 돌아가시기 전에는 자기가 우동 먹고 싶어도 우동 한 그릇 살 돈이 없게 옆에 비서가 다 결제해줘야 우동을 사 먹게 되는, 아이고 이것이 인생인가. 예, 그 부자, 그 돈 많은 집 몇 채 되는 권사님, 그 나중에 돌아가실 때 찌린내 나는 그 조그만 방에 거기에 방치돼서 며느님께서는 바쁘셔서 오늘도 바깥에 외출하시고 혼자 있고, 신방 가보니까 혼자 찌른내 나는 거기에서 누워계셔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왔는데 며칠 후에 돌아가셨다 소식 듣는, 그런 것이 인생의 삶이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즐거워하는 그것이 정답이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의무도 다하고 부모 효도도 하고 사랑도 하고 남에게 인자도 베풀고 정정당당하게 도덕성 있게 살고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 첫째, 하나님 안에서 도덕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거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없으니까 하나님도 없고 또 도덕성도 다 팔아먹고 도덕이고 뭐고 내게 유익이 되면은 다 그런 거 없이 불법과 불의를 거짓과 모든 속임이 가득하도 내게 유익만 되면 살아가는 그런 세상적인 삶, 심히 악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예수께서도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도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도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 주님 굉장히 욕심쟁이처럼 말씀하셨는데, 욕심쟁이가 아니가 아니고 이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내 자신도 행복하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그것이 바른 인생의 바른 정로가 된다. 그렇지 않고 한번 살아봐라. 예수님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그러면은 땅의 것들이 가득한데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그것이 정로인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주님 말씀에 요한복음 6장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땅의 일들이 다 썩을 양식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데 썩지 않을 양식,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믿음의 일. 믿음의 일을 힘쓰십시오. 예수님 바로 믿고 믿음하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이렇게 귀하구나. 그것은 진짜 영속적인 가치가 있지만은 그 외의 것들, 빵을 위한 것, 밥을 위한 것, 나가서 열심히 돈 벌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버는 것, 하나님 없이 그것에 가치를 두는 자는 진짜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인 것을 조만간 깨닫게 될 것이다. 인생의 첫 번째 목표는 이처럼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 진리는, 이 인생의 첫 번째 목표인 이 진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하여 드려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인간의 윤리, 우리의 생활 교훈을 하면서 첫성이 처음으로 가르친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큰 은혜, 독생자를 희생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구원을 얻은 우리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 몸이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즐거이 드리는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억지로 기분 뭐 좀 한번 내가 뭐 좀 그렇게 한번 써주지, 시간을 좀 내주지, 내가 내 젊음과 내 생을 좀 뭐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좀 내가 바쳐주지가 아니고, 하나님께 그렇게 바쳐주는 것도 좋지만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온전히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무슨 나를 그렇게 하는가.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 전체를 거룩한 산 제물과 같이 드려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은 로마서 14장 7절 8절에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와,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우리 교회는 합정동 교회에 지금 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는 몇 명이나 손들어 보라고 제가 하면 할까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 안 나오겠죠. 저 목사님 우리 창피를 줘서 안 나온다 그러겠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몇 사람이냐? 예, 한번 손들어 봐라. 손들어서 나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렵니다. 결심하는 사람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는가?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주의 신실한 종들이, 신실한 종들이 헌신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데 우리나라에도 100년 전에 복음이 들어올 때 우리가 아는 토마스 선교사는 젊은 사람이 스물 몇 살인가 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선교사가 복음 전한다고 선교를 한다고 이 미개한, 예, 미개한 조선 땅에 왔다가 발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예, 죽지 않으세요. 죽으면서도 그가 쪽복음인가 성경을 던지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죽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 복음을 그 사람이 주서다가 옆에 도배하는데 도배지로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성경이라, 그런 얘기가 전해진가 그렇지. 그렇게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한 젊음을, 그 젊은이가 자기의 목숨을 이 미개한 우리나라를 위하여 피를 뿌렸고, 그 피가 뿌려지니까 자양분이 돼서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세워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셨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의 전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 몸을 아무렇게나 방치하지 마.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죄짓고, 예, 거기다가 예, 담배 피워서 예, 담배 연기가 하는 굴뚝 만들고 술이나 퍼마셔서 예, 간장 전부 예, 뭐 속을 상하게 고의로 만들고 그런 일, 그런 짓이라고 그러지. 그런 일 하지 마라. 믿는 사람들은 자기 몸을 거룩하게 잘 간수하고 하나님의 전인 줄 알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도록 힘써야 된다. 그런 말이죠.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인생의 삶의 목적을 보이는 구절들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도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린도후서 5장 15절도 유명한 요절이죠.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자, 준비한 말씀을 좀 더 계속하겠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의 요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그것은 인생의 첫 번째 목적, 목표와 연관됐다. 우리의 인생의 첫 번째 목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그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 사랑하며 살라는 것이고, 그것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다른 말로 하면 경건이라는 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경건,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 가져야 할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경건은 우리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주일 오후 시간에 생각하려고 하는 윤리의 기초요, 근거입니다. 우리의 윤리 생활, 우리의 생활의 생활 교훈이라고 하는 바른 생활, 바른 생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생활의 기초와 근거는 하나님을 경외함, 경건이라는 데서 출발한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는 결코 도덕법을 지키거나 윤리적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잠언 16장 6절 말씀 기억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그래서 불경건한 사람들, 하나님 없는 무신론 사람들에게 도덕성을 기대하기가 좀 어렵다. 양심이 있어서 약간은 도덕적이지만 그러나 어느 날 변심할 수 있고 변질될 수 있는 사람일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사람이 바르게 살아요. 예, 양심을 어기지 않고 죄짓지 않아요. 도덕성 있게 살아요. 도덕성은 경건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는 도덕성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세상의 모든 정치가들이 다 그래요.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실은 전제되어요. 도덕성 없는 사람들은 보기에도 나빠 그러는 그런 도덕성이 없고 거짓말쟁이 같은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하지 말아야 돼요. 예. 사람은 도덕성이 있어야 인간다운 것이고 그 도덕성은 사실 경건의 뿌리에서 경건의 기초에서 나오는 것이다.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경외하는 마음이죠. 이것은 개인적인 예배의 태도요 행위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 1장 7절 유명한 요절이지요. 또 아까 읽은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이 경건을 훈련하라고 되어 있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우리말에 연습은 훈련입니다. 헬스 트레이너처럼 요새 헬스장에 가서 운동들 하고 몸 단련을 해서 건강관리를 하느라고 하잖아요. 돈을 비싸게 돈을 내고 가서 훈련하듯이 경건도 일종의 훈련이다. 경건.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죠. 오전 예배 드리는 사람은 평생 오전 예배만 드려요. 오후 예배 못 드려요.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있으면 조금 훈련해서 노력해서 오후 예배도 드린다. 그러면 드릴 수 있어요. 아예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새벽 기도부터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돌아가셨지만은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분은 처음 이럴 때부터 새벽 기도도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신기한 일이죠. 훈련이라고 보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열왕들의 역사를 보면 그들은 여러 가지 우상 숭배에 떨어져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가 이스라엘 역사의 죄 가운데 죄의 역사의 가장 대표적인 죄죠. 우상 숭배. 그것은 바로 경건과 반대되는 거죠.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우상 숭배는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이니까 정반, 극에서 극이죠. 경건과 정반대는 우상 숭배예요. 그러나 의인들은 경건했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과 에노스, 이 경건한 사람들의 족보들이 이어서 온 창세기 5장 22절에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경건한 자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8장 20절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후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그렇죠? 이것이 경건한 자예요. 창세기 12장 8절에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21장 34절에는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습니다. 경건한 자들입니다.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든 신앙의 열조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한 자였습니다. 경건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우리가 빼놓고 생각할 수 없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가짐으로 말씀 앞에 앉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은 성경을 펼치고 앉아 있습니다. 오늘도 옛날부터 경건한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욥기 23장 12절에 보면 욥은 이런 말씀을 했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내가 귀히 여겼구나. 밥 3끼는 꼭 챙겨 먹잖아요. 안 먹으면 죽는 줄 알고 배고프면은 조금만 배고파도 배고프다고 그러죠. 먹어야 되죠. 옳죠. 빨리 밥 먹으셔요. 그래야 되죠. 그런데 성경은 읽지 않아도 하나도 배가 안 고파. 경건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닌가요? 경건하면 내가 성경 좀 읽어야 되는데 요새 성경을 요새 자꾸 걸러뛰는데 시편 1편 2절에 복 있는 자는 악인들과 동료가 되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낮이나 밤이나 시편 119편에 보면 놀라운 말씀들 너무 많죠. 누가 썼는지 119편의 저자는 시편이 굉장히 길기도 하지만은 거기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어떤 사람은 내가 성경 읽는 걸 얼마나 싫어하는지요. 나는 테레비 앞에 종일 앉아있나이다. 하루 종일 테레비는 봐도 얼마나 재미있는지 요새는 한 달에 10,000원, 20,000원만 내면은 채널을 돌려가면서 영화도 실컷 보고 할 수 있겠다. 그러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러나 성경은 종일 주의 말씀을 묵상하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다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예. 꿀은 아직도 단 음식이고 맛있죠. 예. 그래서 뭐든지 심지어는 고기를 먹을 때도 예. 우리가 닭고기 튀긴 닭고기도 미국 사람들 보니까 예. 꿀에다 찍어 먹었어요. 치킨 너겟이 없이 너겟을 예. 너겟도 꿀에 찍어 먹으면 그렇게 맛있어요. 그렇게 오늘 시대에도 여전히 맛있는 것인데 주의 말씀의 맛이 그렇게 달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경이 답니까? 성경 읽으면 졸음만 옵니까? 성경 들으면 하품만 나옵니까? 아니면 성경 말씀이 답니까? 내가 주의 계명을 금고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돈보다 더 사랑합니까? 내가 새벽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새벽에도 일어나 성경 좀 읽고 싶고 밤늦게까지 성경을 읽다가 어이구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누가복음 10장 42절에 보면 주님께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집에 방문하셨을 때에 마르다는 주님 위해서 음식 준비하느라 바빴고 마르다는 사람들과 함께 아마 예수님 발 옆 아래 앉아서 말씀을 경청했다. 말씀을 들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분주하지만 한 가지가 필요하다. 마리아는 그 좋은 한 가지를 가졌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한 가지가 말씀 듣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과 온전함을 얻습니다. 말씀을 많이 읽으면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리고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경건의 다른 한 요소는 기도라는 것 알죠? 경건한 성도는 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호흡과 같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않고 하는 건 호흡밖에 없는데 쉬지 않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시간 좀 내용을 줄여야겠습니다.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자, 기도에 우리가 예만 여기 좀 보십시다. 다니엘 얼마나 바빴을까? 예. 총리니까 그 큰 바벨론 제국의 총리까지 된 인물인데 바빴는데 그러나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메대 파사 쪽으로 넘어가서 다리오 왕 때군요.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이렇게 바쁜 분이 바쁜 사람이 오늘도 규칙을 정하고 하루에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 열어놓은 곳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감사하면서 기도를 하였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가 필요 없어 보이는 주님이시지만은 많이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 새벽 기도하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14장 23절에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 저물도록 산에 계셨다. 기도하러 올라가서 밤 기도하셨고 누가복음 6장 12절에는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철야 기도한 거죠.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하시고 밤 기도하시고 철야 기도하셨다. 와, 주님께서 하물며 우리는 이 무능하고 연약한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는 우리들 죄성은 강해서 늘 실패만 펑펑 자라는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 봉사생활을 어떻게 하겠는가. 기도는 성도에게 큰 복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그러니까 기도를 전심전력에서 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되는구나. 구하라 주실 것이오 했으니 기도하면 좋은 것을 얻을 것입니다. 경건의 유익만 조금 언급하고 마칩시다. 경건한 삶, 지금 말한 대로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삶, 그것이 경건의 삶인데 경건의 삶은 매우 성도에게 유익하다. 영육으로 유익하다. 시편 37편 25절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다. 바르게 살면, 의롭게 살면, 경건하고 의롭게 살면 그 자녀들이 복되다. 그렇게 돼. 그러면 경건은 유익한 거죠. 자손을 위해서도 유익해요. 자식을 위해서 돈 많이 몇 억 해가지고 넘겨주려고 남겨주려고 하지 말고 경건을 유산으로 남겨주십시오. 시편 119편 165절 대단한 요절이죠.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말씀 사랑하십시다. 그러면 큰 평안이 있고 장애물이 다 물러가 버릴 것이다. 잠언 3장 7절 8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예, 리퓨스라는 이 말은 예, 건강치료, 영어성경 그렇게 번역하기도 한 말이죠. 예, 양약, 우리는 양약이라고 번역해서 양약, 건강치료가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뭐가요? 하나님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뭐, 먹는 것과 입는 것, 의식주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리라.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해야 내가 100년, 저는 전부 100년 100세까지 산다고 하는데 어떻게 살까? 이게 퇴직은 전부 일찍 시키고 100세까지 어떻게 살까? 그렇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만 사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또 좋은 말씀 한 가지만 더 읽고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아까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육체도 연습해야 되죠. 그래서 아침에 조깅도 하고 예, 다 헬스장 가서 하고 수영도 하고 훈련들을 잘 하니까 건강하죠. 그거 다 좋은 일이고 유익한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좋은 말씀이잖아요. 육체의 연습이 유익이 있다, 없는 거 아니에요? 있다. 그러나 경건은 그보다 두 배 더 유익하다. 금생과 내생, 금생은 뭔가요? 땅에 있는 건강과 경제의 안정,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것이 금생의 약속이고 내생은요, 그건 천국과 영생의 약속이죠.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하나님 사랑함, 1계명 4계명의 요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그리고 그것은 한마디로 경건하게 사는 것, 성경 많이 읽고 기도 열심히 하는 삶, 그것은 복된 삶이다. 복된 삶이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조금 묵상하였나이다. 주님, 1계명부터 4계명의 요약을 우리가 이 시간 조금 길지만은 생각했습니다. 마음에 두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주님 경건한 삶, 말씀과 기도의 삶을 결심하며 힘쓰는 모두들이 되고 복된 삶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